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한 3, 4주 뒤에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용서를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막연하게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위로의 관계, 수식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룬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평적인 인간관계 가운데 용서를 실행하는 원리를 제시하는 짧은 구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개의 단어에 주목할 것입니다. 불만이라는 단어이고요. 용납하다라는 단어이고 용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몸페 가 불만이 있다, 불만이라는 단어이고 아네코마이가 용납하다, 그리고 카리소마이라는 단어가 용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는요, 심각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해친 원수와 같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나의 마음을 긁은 그 대상까지를 포괄하는 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잘 해결만 할 수 있다면 많은 영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서의 불만을 헬라어로 몸페라고 합니다. 몸페죠. 몸페. 몸페. 입니다. 불만. 신약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불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단순한 성격 차이로 생기는 뭐 짜증이라든지 주관적인 섭섭함이 아니에요. 이게 몸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책망할 만한 정당한 사유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법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정당한 고소 사유가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절이 있는 곳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서신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노예 주인이면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빌레몬스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있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백그라운드예요. 이런 맥락에서 법적으로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 행한 몸패, 비난의 사유죠.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컨텍스트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이러한 몸패가 있거든 이 말이에요. 그냥 기분 상한 정도가 아니고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노예가 도망갔어요. 오늘날 오클랜드의 어떤 직장생활 가운데서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어떤 계약 위반이라든지 또는 부당한 대우, 이것이 몸페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소송에 갔을 때 승소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현실을 미화하거나 괜찮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이렇게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처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바로 몸패예요. 누가 누구에게 몸패, 불만이 있거든. 제가 2009년에 여기 뉴질랜드에 왔는데 한 1년 정도 성도들의 삶을 파악하면서 사업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사기 피해 당한 경우가 의외로 제 귀에 들어온 그 상황이 몇 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함께 교회 생활하거나 어떤 뭐 식당에서 만나거나 그러면은 정말 그게 힘들겠죠. 왜 몸패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자가 과거에 국회에 약속했던 어떤 그 치명적인 잘못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반복했다든지,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면서 분노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게 몸패예요. 목회 현장에서 어떤 뭐 사역자가 다른 사역자 뒤에서 뭐 험담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퍼뜨리는 어떤 그런 경우에도 여기는 가볍게 텍스트를 보냈는데 안 읽어서 이렇게 짜증나는 그 정도가 아니죠. 계속 나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어떤 정당한 배신감.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부분을 직역하면은 누가, 만일 누구든지 누군가의 항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고발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서로번, 그 다음에 어떻게 고민할까요? 서로 용납하여. 저는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이 두 번째, 이 부분에, 물론 마지막 그 결론이 용서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용납하여 이 영역에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일이 생겼어요. 고발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서로 용납하다라는 이 말은 당장 화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찌르는 모서리를 즉각적인 보복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일단은 견딜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용납하다라는 아네코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중요한 동사입니다. 아네코마이, 위로 떠받치다, 견뎌내다, 지탱하다인데 그 의미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은혜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상대의 날카로운 모서리나 약점, 내게 가해진 충격을 즉각적으로 맞받아치고 싶죠. 그것을 억제하면서 인내하고 의지적인 형태로 이것을 견뎌냄,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아네코마이예요. 여러분, 대개 찻잔이나 그릇을 놓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테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티매트나 아니면은 코르크 그 코스트를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깔아놓고. 그래서 유리 테이블에 놔도 그 소리 때문에 쨍그랑 소리 대신에 둔탁한 소리를 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아네코마이예요. 누군가에 대해 항의할 만한 정당한 사유나 고발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정죄나 보복으로 나아가지 않고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 아네코마이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속으로 100가지 세어라 이런 거. 우리 속담에도 참을 인자 세계면 산이를 면한다, 이러한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진리가 계시된 진리이지만 각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 사이에도 이것이 옳더라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흔적들이 배어 있는 것이죠. 은혜의 완충지대, 용서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공간을 내가 확보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허리가 지금 잘린 상태인데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휴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전, 전쟁에 잠시 정지된 상태, 없어진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북과 남 사이에 38선이 그어져 있고 그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두었단 말이에요. 무장하지 아니하고 남과 북이 대치할 때 왜 얼굴을 바로 보면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로 무장하지 말고 북쪽에서 이렇게 군사 분계선을 따라서 2km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도 2km, 토탈 4km의 이 거대한 200몇 킬로죠? 280km인가요? 거대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되죠. 끝까지. 위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 남한이고. 이게 38선이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에 군사 분계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 이 2km 남쪽으로 2km 4km 이것을 우리는 비무장지대죠. 왜요?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그림도 볼까요? 보통 뭐 이제 자녀들을 군대 보내놓고 아들 어디서 근무합니까? 비무장지대 근무해요.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빡세요 여기.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춥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완충 공간이 왜 생겼을까요? 왜? 일정한 거리를 띄어둠으로써 우발적인 총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도 망하고 남도 완전히 망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발적인 총격이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간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 DMZ가. 저거 여러분이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이라는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의한 일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인 상처, 몸 폐위에 대해서 본능적인 그 반응은 뭐냐 하면은 즉각적인 보복 모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전 존재가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둬라. 상대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에 비난이나 험담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모드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버퍼존을, 완충지대를 설정해라. 이것이 용납이라는 아네코마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춰야 돼요. 내가 바로 공격을 받았을 때 내 감정 반응은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높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비난이나 부당한 취급이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누군가의 부당한 대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일단은 흔듭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메일을 막 작성한다든지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의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는 거 지혜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내 편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행동들이 간접적으로 나한테 다시 화살로 돌아와요.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친정 어머니한테는 하소연하세요. 거기는 안전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친한 친구나 동료나에게 하소연한 것은 전부 다 나중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친정 어머니에게도 전화 안 하는 것입니다. 남편 일 때문에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그 어머니가 남편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나중에 해결이 되어도 강서방, 박서방 누구를 이야기하지? 뭐지? 윤서방 없지. 윤서방이 왜 그랬대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음에 귀한 딸을 그렇게 했다고 억하심정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인 반응을 잠시 그 무기를 내려놓고 사격 중지하는 것을 비록 상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총구를 향하고 있을 때에도 내 총을 들지 마라. 내 입술과 생각에 공격을 잠시 잠깐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DMZ가 남과 북 사이에 일정한 4km라는 거리를 두고 우발적 충돌을 막듯이 용납이라는 것은 부당하고 불이한 자극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이 반응이라는 그 사이에 하나의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대의 무례함이 내 심장에 곧바로 닿지 않도록 은혜의 공간을 확보해라. 두 번째, 이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확보가 돼요. 이게 있어야. 그런데 그것을 완충지대가 없이 이렇게 쏟아내어 버리면은 나 자신도 후회하게 되고 쏟아낸 이 말이나 행동들이 부작용을 일으키더라. 많은 성도가 용납하라는 이 성경의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완충지를 설치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으로 존재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딤제트가 평화로울 것 같아요? 아니요. 긴장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필요해요.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딤제트는 평화로운 공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양쪽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죠. 언제 전쟁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용납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안 되어서 여전히 괴로운 상태예요. 문득 그가 한 행동이나 말들이 생각나서 분노가 치밀어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라는 철책을 치고 분노가 이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감시를 하는 시간 그리고 공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보복의 폭격을 멈추고 십자가 철책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혹시 남과 북이 언젠가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향해서 일단은 완충지대를 설치해 놓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요. 종전된 지가 73년째입니다. 7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한 20년 안에는 목사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워낙 남한, 대한민국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납이라는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용서라는 평화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분노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던 우리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맹백한 잘못이 있는 상대를 용서하게 하기까지 용서하다를 헬라어로 하리소마이라고 하는데 하리소마이 성경지 시키려고 했던 누가 이거 써버렸지? 자 이게 하리 이게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카리스 은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은혜 용서하다가 하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용서하다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용서하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조건부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이유와 동기가 상대방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해놓고 보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말하더라. 여기서 뭐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렇게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용서는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하리스 은혜 때문에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주어가 되어서 그 결과 이것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주님의 용서라는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저수지가 나에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예수 믿는 지 지금 42년째지만 하나님을 너무도 작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자원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2009년에 여기 뉴질랜드에 왔었다고요. 17년째 살고 있는데 옛날에 2009년, 2010년에 설교했거나 아니면은 성경 묵상했던 노트를 뒤져보면은 한심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이해가 17년 전에 이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누리지 못했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용서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열렸어요. 이게 우리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이 저수지가 내 것이 되었어요. 그 용서라는 것은 이미 우리 영혼에 이 거대한 주님의 용서라는 저수지가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용서의 흐름을 이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지만 않으면 돼요.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힘든데 결단해서 하는 어떤 것은 어떤 결단인가 하면은 이 은혜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결단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내 영혼의 장부에 paid in full, 완납됨.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영혼의 장부에 paid in full, 완납되었다는 이것이 무엇이지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의 장부에 내가 저지른 많은 실수와 죄와 허물 가운데 완납되었다고 도장을 찍어주신 주님의 법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용서를, 이 거대한 용서를, 성경에서는 그것을 만 달란트 비유,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백다네리온 빚진 자. 우리는 이미 거대하게 받은 이 용서를 작은 나의 용서를 바라는 그 사람이 바라든지 안 바라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내가 동료를 막지 않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목사님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게 흘러들어온 은혜의 저수지의 수문을 꼭 걸어잠그고 강제로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권유가 아니라 그러하라라는 강력한 명령형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용서가 안 되어서 문득 괴롭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십자가의 은혜라는 철책을 쳐서 일단 가두어 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가운데 이 분노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가운데, 영적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가운데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그래서 용서가 내 입에서 선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아시고 용서하기 힘든다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설교마다 저는 사람의 그 브레인, 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고통을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과 저번에 말씀드린 그 편도체 설명 들었잖아요. 두려움과 염려를 관장하는 것이 편도체인데, 심리학적으로 용서는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용서가. 용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편도체는 두려움과 염려를 지배하는 공간인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은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이 전두엽으로 주도권을 넘겨달라고 하는데 안 넘겨줘요.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학습을 무엇을 했는지, 가치관이 무언가에 따라서 이 저항의 모습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용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뇌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심리적인 장벽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하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용서하면 또 당한다, 나만 바보된다 라고 설득한다는 거예요. 뇌가. 과거에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한 생존자에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면 다시 자신을 취약한 위치로 내몰리는 느낌이 든대요. 두 번째, 보복적 통제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만이 저 사람에게 내리는 유일한 형벌이다 라고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이민사회에서 믿었던 어떤 지인에게 비즈니스 사기를 당한 경우에, 만약에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용서를 하는 순간에 이건 뭐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나의 억울함은 그럼 영영히 묻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왜곡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안 돼. 나 용서 못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피해자 정체성의 내면화. 이게 무슨 부분인데? 피해자 정체성의 내면화. 상처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분노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경우예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집안의 원한이나 시댁 처가와의 갈등에서 그 분노라는 요소를 빼어버리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결핍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붙잡아왔고 분노해왔고 자기 무의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분노를 빼버리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력 상실의 두려움이라고 해설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분노한 가운데 용서를 안 합니다. 부부싸움에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과거 외도나 뭐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해봐요. 충분한 근거가 있죠. 그래서 몸폐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용서를 해버리면은 권력 상실의 그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은 경우에 조커 카드처럼 쥐고 있다가 분리할 때마다 꺼내서 그랬잖아, 그랬잖아 라고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나무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카오리. 가장 오래된 카오리 나무 혹시 이름 아세요? 타네 마후타라고 2000년 정도 추정하죠. 높이가 한 50m 정도 되고 둘레가 한 1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카오리 나무를 죽이는 원인, 썩게 하는 그 원인이 미세한 곰팡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카오리 다이백이라는 곰팡균이 나무의 뿌리에 침투해서 영양분의 통로를 막아요. 그러니까 이 곰팡균이 나무 자체를 썩게 하기도 하지만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의 그 공급 루트를 중단해 그걸 차단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거대한 500년 된 그 나무들이 왜 넘어지는가? 이 곰팡균 때문입니다. 카오리 다이백이라고 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미 뿌리부터 썩고 있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쓴 뿌리라는 미세한 곰팡균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위로 내 영혼 꼭대기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다이백, 카오리 다이백 역할을 한다는 거죠. 끝내는 보이지 않는 파괴자로 역사해서 그 영혼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카오리 다이백이 걸린 나무가 결국 그 나무 자체가 넘어지듯이 분노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카오리 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곰팡균이 생겼습니다. 그 근처를 뭐 껍데기나 일부를 상하게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나무가 넘어가지 않고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 공급원, 그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다. 루이스 스미스라는 개신교 윤리학자 그리고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용서, forgiveness라는 주제를 신학 적인 영역에서 심리학적으로 실천적 영역으로 이끌어낸 인물인데 그분의 책 제목이 Forgive and Forget Healing the Hearts that We Don't Deserve라는 이 책을 지었어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용서와 망각,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상처들을 치유하기. 한국에 이 다양한 제목으로 여러 출판사에서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제가 알기로 90년 초인가 두란노에서 그 번역되었을 때는 이 책 제목을 용서의 기술로 번역됐어요.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용서는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수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많은 용서를 실행해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이웃 소음 때문에 용서를 고백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일이 떠올라서 용서를 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크고 작은 정말 심각한 어떤 용서 행위, 정말 가볍게 저까지 용서해야 되나 하는 영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요약하는 의미에서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내가 예민한 거야, 다 내 잘못이야 라고 감정을 덮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상처, 손해를 정직하게 글로 적거나 말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에 즉각적인 보복, 다시 말해서 비난, 험담, 문자 메시지 전송을 멈추는 사격을 중지하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최소 24시간 동안 상대방한테 반응하지 말기를, 그리고 이 24시간 동안 십자가 뒤로 숨는 아네코마의 거리를 확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제발 현재 문제만 다루고 과거에 당신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무기로 꺼내어 상대를 통제하려는 악습을 오늘부터 영원히 폐기하겠다고, 중단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네 번째, 가해자를 내 힘으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기도의 주어를 바꿔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거대한 은혜의 저수지를 두셨으니 이 저수지를 여시어서 저를 통로 삼아 그리스도의 용서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아, 지금 나는 나를 죽이고 있다 라고 즉각적으로 깨달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막히거나 영적인 기쁨이 메마르면 지금 내 안에 가오리나무를 죽게 하는 곰팡균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진단하고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분노를 십자가 앞에 그 보혈로 소독하는 요청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함께 나눈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실행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들었던 메시지가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레이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각신시키셔서 승리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